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8월 6일 수요일, 믿음으로 전진함. 출애굽기 14장 13에서 31절을 읽어보라. 이스라엘의 믿음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손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모세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격려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네 가지 중요한 요점을 제시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호소는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분을 하나님과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주께서 그들을 위해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이 진리를 상기시켜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41장 10절 13절. 둘째, 굳게 서서. 굳게 서는 것은 단지 불평을 멈추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하신 개입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인식하고 그분의 약속하신 도움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다는 것은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한다. 불신하는 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와 안전, 구원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시며 적절한 때에 필요한 것을 돌보시고 공급해 주신다. 넷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실 것이다. 갈보리는 이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물리치셨다. 애굽인들조차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다.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는 행동 계획을 하나씩 전개하셨다. 1. 하나님의 천사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뒤로 이동하여 서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 2. 모세는 믿음으로 손을 바다 위로 내민다. 3. 주께서 물을 갈라서 강풍으로 마르게 하신다. 4.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통과하며 마른 땅으로 안전하게 건너간다. 애굽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했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을 추격했고 출애굽기 14장 25절에 그들의 고백처럼 그들이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교훈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다. 모세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명령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격려했다. 묵상. 당신은 홍해를 앞에 둔 백성들처럼 앞으로 나아가기를 망설였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적용. 어떻게 하면 당신을 멈추게 했던 그곳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바다에 수장된 애굽 군대. 그러나 모세는 지팡이를 내뻗는다. 쌓였던 물결은 쉿소리를 내고 고함을 친다. 그리고 맹렬하게 먹이를 삼키려고 하면서 애굽의 군대들 위에 무너져 내린다. 거만한 바로와 그의 군대들, 황금색의 전차들과 빛나는 무기들, 그리고 말과 말을 탄 자들이 폭풍이 치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이스라엘의 막강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감사의 노래는 하늘로 올라간다. 교회 증언 4권 25. 때로 의심이 들기도 하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앞으로 발걸음을 딛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여러 생각이 들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께서 앞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관역들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욥의 정금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말 그대로 뜬금없는 날벼락을 맞은 믿음의 총이었습니다. 욥이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욥은 우수 땅에 살고 있던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복을 많이 받아서 아들 일곱에 딸 셋도 두었습니다. 재산도 풍족했습니다. 양이 7천에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에 암나기도 500이나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욥의 일을 도와주는 종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에 모자랄 것 없는 풍족함을 누리는 멋진 가정이었습니다. 더하여 욥은 신앙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욥은 아들들의 생일날이 되면 각각의 집에서 생일 잔치를 열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칫날이 지나면 부모인 욥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그런 욥을 모든 자녀들이 잘 따르고 순종했을 뿐 아니라 이웃 사람들도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욥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면 자기 집에 들여 음식을 먹이고 잠을 재웠습니다. 헐벗은 이웃을 보면 불쌍히 여겨 배를 골치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마을 주변에는 가난하고 배고픈 거리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욥과 같은 경주의 최부잣집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부자는 삼대리가 힘들다는 말이 있지만 이 최부잣집 가문은 자그마치 12대 300년을 지냈습니다. 마지막에는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놀라운 일도 했습니다. 최부자는 당시에 한 해에 1,000석 이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나 손님을 대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3월이나 4월 보릿고개 때에는 1만 명 이상의 사람을 먹여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최부자가 세운 몇 가지 규정이 있었는데요. 첫째,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둘째,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셋째, 빚진 자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라. 넷째, 재산을 1만 석 이상 모으지 말라. 다섯째, 나라의 독립을 위해 내 것을 아끼지 말라. 여섯째, 흉년에는 남의 땅을 사들이지 말라. 일곱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은 반드시 무명옷만 입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최부자를 존경하고 따를 뿐 아니라 무엇이든 그에게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욥은 더하면 될지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성경은 엄청난 시험과 고난, 시련이 닥쳐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으로부터 일어나오는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싸움에 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이 요백에 이르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욥기 2장 6절에 보면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식적인 허락으로도 욥에게 참혹한 육체적 고통을 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믿음으로 이겨낼 줄 아셨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겨낼 줄 아셨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믿음으로 이겨낼 줄 아셨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도록 노예로 팔려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음으로 이겨낼 줄 아셨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욥이 끝내는 그 시험을 이겨낼 줄 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의 극심한 시험이 욥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다고 했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심했는지 욥은 제에 앉아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옆에서 보다 못한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욥의 몸에 이러한 고통이 닥치기 전에 욥의 자녀들에게도 이미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욥과 그의 아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자녀들에게 닥쳐왔었습니다.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의 모든 자녀들이 사탄의 시험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습니다. 감히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순식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욥이 눈물을 흘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생명만 거느리지 않았을 뿐 참을 수 없는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사탄이 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입니다. 오죽했으면 옆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을 열어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꾸짖었습니다.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10절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것뿐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을 위로한답시고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괴롭힐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 말했습니다. 네가 이유 없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분명 네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욥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잊지도 않은 죄를 고백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욥에게 친구들의 이러한 요구는 욥을 더욱더 처참한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시험을 받던 욥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의 말이 정금같은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나춘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시험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이라고.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석 중에 귀한 보석인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진주는 건강과 장수와 복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주는 땅에서 캐는 보석이 아니라 바닷속 조기에서 만들어지는 귀한 보석입니다.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바닷속에 사는 조개에 머물어 모리알이나 작은 돌 같은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개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개는 곧 죽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반응은 몸속으로 들어온 모리알이나 흙 또는 돌멩이, 이 이물질들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속에서 진주층이라는 물체를 끊임없이 발산하여 모리알 아니면 작은 돌멩이를 감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날카롭고 거친 모리알을 자기 몸속에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조개는 1년, 2년, 3년, 4년 계속해서 생명즙으로 감싸고 또 감싸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즙으로.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조개의 눈물로 만들어진 그 작품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자신의 생명즙으로 거친 모래나 돌을 감싸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입니다. 이렇게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진주조개의 뼈를 깎는 아픔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6천년 이상 감싸며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반 동안 우리를 감싸는 분이 우리들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하여 만들어진 귀한 보석들입니다. 욥은 그렇게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시험과 고통을 그의 위대한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괴로움,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오직 믿음 하나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고백,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저와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욥을 우리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멋없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인기 없는 분, 사랑받을 수 없는 분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시험을 끝내 이겨낸 욥이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셨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욥이 끝내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어깨가 사탄 앞에서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노아가 시험을 이기고 끝내 승리했더니 하나님은 모든 지구의 소유권을 노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더니 온 세상에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청 큰 이 지구의 딸랑 노아의 여덟 가족만 남은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아담을 제외하고 노아보다 더 큰 땅부자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겼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시험을 이겼더니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는 바벨론의 총리와 고관대작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욥이라고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욥기 42장 9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그 아들 7과 딸 셋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나이 들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욥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불같은 시험을 끝내 이겨냈을 때, 시험을 이기고 정금같이 나왔을 때 하나님은 여전의 욥의 생활보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생명도 갑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금같이 단련되면 한없는 복으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으로 모세에 관하여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처럼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매우 돈독했던 레위인 아버지, 또 어머니, 가족들 때문에 3개월 동안을 숨겨 살았지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나일강 갈대숲에 숨겨져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늘의 하나님이 모세 일생에 개입하셨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개입하셨지만 특별히 모세가 나일강으로 옮겨지자 더욱 그리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가냘픈 생명이 담겨진 그 바구니 위를 하늘의 천사가 지키도록 가졌습니다. 천사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애굽 왕 바로의 딸인 그 공주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공주의 마음 속에 여인의 마음이 있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마음이. 그렇게 해서 공주의 아들이 된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왕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는 수업입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가 받은 교육은 말 그대로 온 세상에 왕국이 된 애굽을 다스리는 교육이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4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세상의 위인들 중에서 더욱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고 당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의 궁정에서 빛을 발하고 그 나라의 권세호를 휘두르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다. 그의 훌륭한 지력은 그로 하여금 각 시대의 위인들보다 더욱 뛰어나게 했다. 역사가요, 시인이요, 철학자요, 군대 장관이요, 입법자로서 그와 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계속하여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시민적, 군사적 훈련을 받았다. 국왕은 그의 양자가 된 손자를 자기의 보좌의 후계로 삼기로 결심했고 그 청년은 그의 높은 지위를 위하여 교육을 받았다. 모세는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의 능력은 애굽 군대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는 비범한 인물로 일반에게 알려졌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바로의 장엄한 궁전과 왕의 보좌가 모세를 유인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장차 애굽의 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모세에게 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따놓은 당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세가 장차 애굽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만 있으면, 말씀만 피우지 않으면 만사가 오케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꼭 참고 있다가 왕이 된 후에 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이 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가 어쩌다가 오늘 이 황량하고 적박한 미디안 광야에 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일이 어떻게 꼬였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의 사건은 모세 나이 80세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의 나이 12살 때까지는 엄마가 유모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40세의 애굽의 궁정을 나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세에게 이 미디안 광야는 그가 단련되고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되기 위한 지도자 수업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애굽 사람들을 지도하는 데는 세상의 학문과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싸움하는 기술, 군대를 지휘하는 기술, 정치, 철학, 법에 관한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기술은 세상의 기술과 다를 것이었습니다. 그 기술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치고 단련시킬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정금처럼 단련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애굽의 왕의 자리가 보장된 모세를 이렇게 혹독하게 단련시키셨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되기 위해 어떤 단련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어머니의 신실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43쪽. 그 어머니는 모든 길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다. 그는 자기 아들이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를 왕실의 양모에게 보내야 하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가마에 둘러싸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일이 그로 하여금 다른 아이들보다 이 아이를 더욱 부지런히 또 더 주의 깊게 교훈하도록 만들었다. 그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으며 모든 부패케 하는 가마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 여자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죄를 그에게 보이고 어려서부터 어떠한 위급 상황 속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어머니의 그 지혜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노예였습니다. 요네시는 말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기벳은 노예였다고 말합니다. 노예인 어머니에게 교육받은 모세는 이 모든 교훈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이 노력은 훗날 애굽의 모든 교육 속에서도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낸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그의 12년의 교육이 애굽의 궁정에서 박사들이 가르친 28년의 교육을 이겨낸 것입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신실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단련되었습니다. 둘째는 포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선택해야 하는 두려운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의 자리를 물려받든지 아니면 기약 없는 도망길에 서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한쪽은 탄탄한 평탄대로입니다. 반면 반대쪽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모든 행복한 것들과 이별해야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라는 것들은 고민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하늘 위에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시험이 있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는 법을 보였습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호화찬란하게 생활하던 모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공항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모세가 처음 만난 사람은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였습니다. 그녀는 양치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날부로 이드로의 집에 머물며 양치는 목동이 튀었습니다. 얼마나 갑갑하고 속이 터졌을까요? 애굽의 궁정에서는 모세의 말 한마디에 수십, 수천, 수만의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양들도 보는 초라한 목동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라고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자신도 양들을 모르고 양들도 모세를 모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말 못하는 양들과 씨름을 하다 보면 심신이 녹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자그마치 40년이나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세가 장차 하나님의 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한, 정금같이 되기 위한 단련의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기간이 마쳐지자마자 마침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욥처럼 인내하며 이겨냅시다. 모세처럼 단호하게 이겨냅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정금으로 만들어서 하늘에 들이우실 것입니다. 그런 멋진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건강 개혁 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당신을 위한 봉사와 영광의 목적을 위하여 몸을 돌보기를 요구하신다. 영감받은 사도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지식의 덕을, 덕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아주 최선의 건강 상태로 몸을 보존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의무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셨던 빛에 따라서 사는 것이 거룩한 의무이다. 만일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눈을 감고 빛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버리고 싶지 않은 죄들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된다. 만일 어느 경우에 빛을 외면하면 다른 경우에는 그 빛을 무시할 것이다. 우리의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은 십계명 중에 하나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그들 중 하나를 범하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식욕과 입맛을 더 사랑하면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힘과 뜻을 다 요구하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우리의 힘을 매일 감소시키고 있다. 우리는 그릇된 습관으로 계속 살아갈 힘을 감소시키고 있으면서도 불멸의 마무리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말한다. 나의 형제 자매여, 그대는 다른 어떤 사람도 그대를 위하여 해줄 수 없는 반드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다. 그대의 무기력에서 깨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대의 먹고 마시고 일하는 생활 노선을 바꾸라. 여러 해 동안 그대가 지나온 과정을 계속 추구하는 동안에는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들을 명료하게 분간할 수 없다. 그대의 민감한 감각은 마비되어 있고 그대의 지성은 흐려져 있다. 그대는 그대의 특권이 되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지 않다. 그대의 영성은 자라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어두워지고 있다. 그대는 재물을 얻는데 너무 성급하였다. 심지어 자기의 이익만을 고대하고 남들이 그대를 고려해 주기를 바라는 만큼 남들을 고려하지 않는 기만의 수렁에 빠져 있다. 그대는 스스로 이기심을 조장하였는데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그대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생활 속에서 잘못이 없는 모본을 모방하라.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 이기심과 자기 애착을 없애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인간의 풍습과 행습은 그대의 기준이 아니다. 그대의 상황이 아무리 쪼들린다 해도 스스로 정도에 지나치지 않게 하라. 사단은 그대가 이렇게 하도록 충동질하고 그대가 이 문제에서 노연하지 못하게 한다. 상업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각성이 필요하며 남들에게 손해를 끼쳐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이 타락한 세대의 악한 경향에서 건져주시도록 탄원하는 열렬한 간구가 필요하다. 그대는 이 영적 삶의 전진에 있어서 어려운 위치에 있다. 그대에게는 원칙이 있다.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 그대는 자신의 연약한 힘을 너무 많이 의지한다. 그대는 하나님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며 그대 속에서 찾을 수 없는 힘이 필요하다. 그대가 찾아가 조언을 구할 분이 계시다.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오라고 초청하셨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대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믿음으로 그대의 모든 걱정을 한 마리 참새의 떨어짐도 주목해 보시는 분께 맡긴다면 그대의 신뢰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확실한 약속 위에 서고 그대의 고결함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대 주위에서 돌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라. 그리하면 그대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도해 주실 것이며 번창케 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그대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자신의 경로를 홀로 결정하게 된다면 그 일을 그르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며 신속히 믿음의 파선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모든 걱정과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께 가져가라. 그러나 그대의 그리스도인 품성에 오점이 없도록 하라.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송은영입니다. 몬스테라는 천남성과의 여러 해 살이 덩굴성 식물입니다. 잎을 관상하는 관엽식물로 길이는 90에서 100cm이며 잎은 어긋나고 깃 모양으로 갈라져 있고 달걀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옥수수의 이삭같이 생긴 꽃은 향기가 있어 식용하며 과실은 맛과 향이 좋습니다. 먹어본 사람들의 말로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의 중간맛 정도라 합니다. 델리시오사라는 종명 자체가 맛있다라는 뜻이죠. 다만 익는데 1년이나 걸리며 덜 익은 열매는 옥살산 칼슘의 독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멕시코 원산지인 몬스테라는 온실에서 가꾸며 복래초라고도 부릅니다. 몬스테라 속의 식물은 현재 쉬운 한 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잎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정에서 키우기에는 어렵고 학교나 호텔, 백화점, 광장 등에서나 볼 수 있었지만 2016년에서 17년대에 들어 급격하게 유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북유럽풍의 미니멀한 인테리어에 이국적인 잎을 지닌 몬스테라를 매치하는 것이 한국에서 유행했는데 플랜테리어 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자 자연스럽게 리빙 제품을 시작으로 플랜테리어 등 실내 인테리어에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몬스테라도 수요가 공급에 비해 워낙 커지고 품귀 현상까지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물량도 풀리고 관심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가격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몬스테라는 키우기 쉬우면서 잎이 커서 존재감이 있고 독특한 잎의 형태로 인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에 서구권에서는 생각보다 흔한 식물로 산세베리아, 보스턴 고사리 등과 거의 비슷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덩굴이라고도 불리는 스킨답서스와 친척벌인 천남성과로 무지막지한 생명력을 자랑하며 매우 잘 자라고 크기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몬스테라는 어느 정도 건조해야 잘 살고 어느 정도 과습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냥 커다란 스킨답서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반에는 스킨답서스처럼 구멍이 없는 잎이 나오지만 점점 새잎이 나면서 구멍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예 찢어진 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야자수의 잎이 갈라져 나오는 것과 비슷한 이치로 잎이 근 1m에 다다를 정도로 크다 보니 바람에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덩굴이다 보니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가며 아래에 있는 자신의 잎들에게 빛을 나눠주기 위해 나중에 나오는 덩굴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잎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스킨답서스 같은 잎만 나온다고 초조해하지 말고 편안하게 키우다 보면 언젠가는 구멍나고 찢어진 잎이 나올 것입니다. 야생에서도 어릴 때는 둥글고 나무 줄기에 착 달라붙는 잎만 나오다가 성숙해지면 구멍난 잎이 나옵니다. 몬스테라를 키울 때는 배수가 좋은 흙에 심어주고 금방 자라기 때문에 화분 크기는 넉넉하게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분의 크기가 작으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넉넉한 화분에 심어주되 일정 크기 이상 자라나면 분의 크기를 제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커지면서 마치 화분이 작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잎과 줄기가 있는 흙 윗부분이 작더라도 뿌리가 마구 자라나기 때문에
아직 화분이 넉넉하다고 방심하면 안 되며 차라리 처음부터 넉넉한 화분을 준비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습니다. 여느 관엽이 다 그렇듯 물 부족보다는 과습이 훨씬 위험하기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겉흙이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말랐을 때 화분 물 구멍 아래로 물이 줄줄 새어나올 정도로 흠뻑 주면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거의 검지 손가락 하나 정도 마르도록 물주기를 늦추어도 좋습니다. 물론 추워진다고 해도 5도에서 10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동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내에서 키워야 합니다. 다만 잘 키우면 워낙 괴물같이 자라나서 가정용 식물로는 부적합한 편입니다. 몬스테라는 이렇게 성장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화분이 개체에 비해 무지막지하게 큰 것이 아니라면 분갈이의 주기도 빠른 편이어서 2, 3개월 만에 뿌리가 가득 차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빠른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수영을 잡기 어려운 점 등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빛에 대한 반응성이 상당히 좋아서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모든 이파리의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몬스테라 화분을 돌려가면서 기르라는 조언과 차라리 한 방향으로 빛을 보여주어 수영을 잡으라는 조언이 공존합니다. 돌려가면서 기르면 잎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크게 되고 또 반대로 한 방향으로 보여주면 이파리가 한쪽으로 정렬합니다. 몬스테라는 수영 관리를 조금만 잘못해도 상당히 보기 좋지 않은 데다 크기가 크다 보니 몬스테라를 기르는 많은 이들이 수영 잡기에 고민입니다. 한편 성장이 빨라서 뿌리가 너무 지나치게 찼다거나 여러 개체를 합식해서 심었는데 뿌리가 크게 엉키고 설켜 도저히 분리가 안 된다면 그냥 삽목하듯 지상 줄기만 입자루와 함께 커팅해서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뿌리가 없어서 생장이 조금 느릴 수 있겠지만 뿌리를 워낙 잘 내리는 식물이기 때문에 환경이 지나치게 이상하지만 않으면 잘 자랍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 걱정이라면 공중뿌리 기근을 남겨 삽목하거나 기근을 남겨 수경하다가 뿌리를 보면 심어도 좋습니다. 반 음지 식물인 몬스테라는 직사광선에서 잎이 타버리기 때문에 직사광선만 피하여 최대한 밝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일반 형광등 아래에서는 반 음지가 아니라 그냥 음지가 되며 통풍이 잘 되지 않거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깍지벌레가 생기기 쉽습니다. 잎이 너무 커지면 입자루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꺾여 잎이 고개를 푹 숙이는데 이때 칼슘 성분 비료를 적정량 투여하면 이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생장점은 식물의 새 잎이나 줄기, 뿌리 등이 자라는 부분인데 보통 잎이 있고 줄기가 있으며 나뉘어 있는 마디 부분이 생장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장점을 포함한 마디를 잘라 흙에 파묻어 주거나 물에 꽂아주면 뿌리가 나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실생 번식도 하는데 삽목이 훨씬 쉽기 때문에 대부분은 삽목으로 번식합니다. 마디 줄기 없이 잎대만 있는 것은 물에 꽂아놓고 한 달 정도 감상을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번식이 되지 않습니다. 무늬가 독특한 몬스테라는 돌연변이로 발생하며 대부분 민무늬보다 3배에서 10배가량 비싸서 코로나 사태 이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기록합니다. 시어머니를 꼭 붙든 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해바라기와 같이 햇볕을 따라가는 몬스테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